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당시에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지파의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남쪽에는 아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었어요. 아스 무지무지하게 악한 이 유다 왕국 중에서 나쁜 악한 왕으로서 두 번째 정도 내지는 첫 번째 가는 그런 가장 잔악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런 왕이 바로 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유다도 망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버지 때 잘못되었던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잘못된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대혁신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좀 살겠구나 아 유다가 이제 나가지 않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데 문제는 아수르 제국이 물밀듯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아스리아 제국이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유린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46개 성이 다 넘어가고 예루살렘만 남는 아주 전체전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의 위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전쟁 와중에. 자, 지도자인 왕이 죽게 되면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넌 죽을 거니까 유언을 남겨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죠?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말도 여호와 앞에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하는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급해가지고 이거 히스기야 죽으면 큰일 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사야를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내리죠. 그래서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 군대를 하룻밤에 한번 절단을 해버리죠. 18만 명이 하룻밤에 죽는 이런 대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됐으면 이제 유다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고 바벨론 왕이 무로다가 발라다가 왕이 이제 문명 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기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제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제 새롭게 병도 고치고 했으니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켜서 영영 잘 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제한된 수명을 마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하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라. 예. 이 사람이 12살 때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가 성경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죠. 한 사람은 요셉의 아들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차남 이름이 뭘까요? 우리 전도사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들로 나눠주는데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두 지파로, 두 분기수 두 개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3개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12개밖에 없는데 13개를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질 않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은 한 가문인데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을 각각 한 지파로 계산해서 12지파를 나누게 되죠.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런 이제 일을 이제 다 하게 되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돼서 이 요셉 지파가 결국은 굉장히 힘을 갖게 되죠. 바로 그 므낫세가 바로 그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12살에 왕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이제 수명을 얻었는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병에 걸려서 낫고 나서 3년 뒤에 나아진 건가요? 그래서 12년 지난 다음에 왕이 되는 건가요? 뭐 계산을 보면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 연대를 맞추기가 좀 약간은 어려운데 하여튼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저 통치를 몇 년간 합니다. 여기 위에 나갔다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건데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왕이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55년 유다 왕 이스라엘 왕 통틀어서 가장 장수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헵시바. 그럼 이 헵시바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야, 어려운 질문이. 누구의 아내야? 네, 히스기야의 아내겠지. 왜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니까 히스기야의 부인이 헵시바라는 거예요. 이 헵시바라는 말의 뜻이 뭐죠? 헵시바는 이 이사야서 62장에 가면 62장 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헵시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은 헵시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니까. 그런데 헵시바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보면은 뭐 여성분들 합창단 만들고 막 헵시바 합창단 무슨 헵시바인데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헵시바 이런 건 이스라엘 그 여인으로 상정해서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헵시바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최고의 현군 아주 현명한 그리고 가장 좋은 왕 밑에 헵시바라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12살에 왕이 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의 통치에 된 걸 보면은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우리가 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므낫세는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절에 처음 바로 뭐가 나와요? 므낫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하나님 눈에 악한 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이 그래서 유다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12살의 왕이 되고 나서는 딱 이 열왕기하 저자가 이 므낫세를 평가하면서 첫 마디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벗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지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야, 이 므낫세가 형편없는 짓을 해가지고 므낫세가 하는 이 것을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두 개를 잘못해.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었던 아합 왕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물론 택하셨지만 나머지 열지파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던 그 아합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서 유행하고 그 제국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잘못한 것을 하나 따져보면 한 일곱 개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엄청 여호와 보시기 악을 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눈앞에서 쫓아내버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고 도망가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을 따라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므낫세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과의 차이는 뭐겠어요? 구별되는 것이죠. 그 구별이라는 게 차별화되고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그 표현이 바로 홀리. 거룩하다는 말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거룩이라는 게 뭐 신비롭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수염이 막 길어나가지고 의자태진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이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하고 달리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라고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버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모양을 그대로 이방인들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이 없어졌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교회나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문 안과 밖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와 비성도 소위 말해서 성령의 사람과 세속적인 이 육신의 사람들이 다르다.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므낫세가 저질렀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나 극장에 앉아있는 거나 앉아있는 거 똑같아요. 예배당 앉아있다고 저절로 우리가 아 구별됐구나. 모르겠어요. 장소적으로는 구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별이란 정체성의 구별이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손가락질과 욕과 이런 더해요. 더 잘못하고 있어요. 더 오히려 더 차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문화세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쫓아낸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이미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화세의 첫 번째 이 악행이 뭐냐면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을 보니까 상당히 보완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결단을 해서 전국에 깔려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성에 깔려있는 산당이 아마 그 당시에 수천 개가 됐을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 산당은 다윗도 못 얻었어요. 솔로몬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이 산당, 소위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에 만들어 놓았던 그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는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 아니었는데 성전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를 바로 예루살렘 이전에 둘 것이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산당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산당을 없앴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산당을 없애니까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해요. 여호와 섬긴다 하면서 여호와 섬기는 제사장 산당을 다 없애버린 소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치적 위험과 종교적 어떤 부담을 가지고서도 종교개혁을 했던 이 히스기야의 일을 단칼에 없애버리고 산당을 전부 부활시켜버렸어요. 누가? 문하사가. 이건 바로 예배의 본질이 그려졌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전부 다 사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깨져버려요. 예배의 본질이 예배가 그냥 무너져버려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변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듣는다고 성경을 읽고 단전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통스럽더라도 들어야 된다. 기쁘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슬프더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요. 뺄 걸 빼고 넣을 걸 넣고 자를 걸 자르고 보탤 걸 보태고 좀 꾸밀 걸 꾸며가지고 좋은 먹음직한 것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성경을 듣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 또 그렇게 서로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저같이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은 아주 밥맛이야.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재미난 얘기도 안 하고 크게 쓸데없이 얘기하면 제일 짜증나. 좀 뭐 재미난 얘기, 좀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좀 재미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안 하니 얼마나. 근데 바로 이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 심각한 문제, 산당 문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가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걱정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건물이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 성도를 모이면 집합된 교회고 하나하나 있으면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있는 중 우리 성도들이 뉴저지에 살고 있으면 뉴저지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뭐 교회가 예배장에서 찬양대가 막 하는데, 찬양대 난 막 목소리를 높여가 찬양하는데 그분들이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까? 노래를 한다면 예배를 들으러 청중들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찬양을 하면 누가 들어야 될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듣나요? 그래서 찬양을 좀 더 잘해보려고 스카웃을 해요. 한 주일에 500불씩에서 2,000불 해가지고 솔리스트를 불러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을 막 하면 하나님은 몰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평성 좋아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본질들이 자꾸 흐려져. 그리고 뭐 행사하면은 이 교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예배의 모습이 없어요. 교회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완전 세속화 발표회를 하는 것도, 아이, 뭐, 성탄절날 우리 뭐 발표회 해보세요. 우리 딸이 가서 한다 하면 그 앞에 나가서 하는지 그게 제일 기뻐요. 남이 하면 또 나가서 놀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여튼 교회들이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어버리고 인기화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되고 있다. 지금 문화세가 그거라고. 세속,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수님 예배에서 들으려고 지금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바알 아세라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두로 땅에서부터 가져온 이 토속신이고 잘못된 우상 아닙니까? 그 바알 신전을 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 그 다음 대칭이 되는 여자인데 둘이 결혼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둘을 전부 다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는 여호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종교인데 이것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바알에게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똑같이 바알에게다. 이걸 바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면 참 문제가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합니다.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제물도 잡고 감사제, 번제 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면서 오늘 옆 뒤에 말씀해보면 성전 안에다가 바알의 신전도 세워놓고 단도 세워 같이 세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성교도 좋고 이것도 성교도 좋고. 어젠가 뭘 내가 신문에 어디서 봤는데 막 고생을 당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부처님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하여튼 먼저 들으면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더라. 이게. 바로 이것이 혼합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저는 세상 우상 안 섬겨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합주의에 다 빠져있는 사람. 세상에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다른 짓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사람들이 종교적 관습에서 정해놓은 규칙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뭐 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도 우리가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이 문화세라 하는 건 아마 그렇게 여기 보면 문화세 교회 가지고 백성들 그 짓을 합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겨, 제사에 바알도 섬겨, 아세라도 섬겨, 섬겨, 섬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바알을 섬기면 농사를 잘 짓겠어. 또 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외국인 이방 군대를 막아주겠구나. 별을 섬기면 아수르처럼 또 우리가 강대국이 되겠구나. 좋다는 거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니까 하늘에 1월 성지를 준비했다. 1월 성지는 1이 뭐죠? 1. 달. 월. 달. 그 1은 달. 달. 1은 해지요. 예. 해와 달과 별. 성지는 별인데. 별들을 섬겨.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보고 아버지 때에 완전히 이 자기 영토를 완전히 이 좀 막 지나가는 걸 보고는 겁이 나서 아수르 친 아수르 정책.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정책을 받아들이다 보니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어? 왜 저렇게 클까? 우리도 좀 커보려면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월 성진 달과 해와 별을 섬기는 이런 것을 하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조그마한 약속국,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아수르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되더라. 이걸 섬겨야지 우리가 살겠구나. 이러고서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혀 다섯 번째 보면 4절, 5절, 7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한 그 여호와 성전에다가 우상의 재단을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놓습니다. 마당, 두 마당에다가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여인들에다가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방인들의 이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도 절하고 제사장 오면 거기도 제사 좀 지내주세요. 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섯 번째 잘못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것이 뭐냐? 또 이방 암몬이나 모압 족속에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몰록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아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올해 18살 돼서 대학교 1학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불로 그래서 흰놈 골짜기라고 제물들 똥 버리고 더러운 거기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애들 죽여버려요. 제사를 이걸 누가 했느냐? 아스 왕이 했어요. 할아버지인 아스가 했는데 손자인 이 므낫세가 그 짓을 합니다. 인신제사. 이거는 폐륜이고 비율법, 반율법이에요. 레위세는 절대 이런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남들이 하니까 그러면 좀 영빨이 많을까 봐, 축복이 더 생길까 봐 그런 인신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미신을 따라요. 뭘 하죠? 점쟁이한테 뭘 해요? 점쟁. 그 다음에 마술, 속임수 하는 그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 신접들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수리수리 말아 말아 이런 걸 하면 거기 가서 복제되고 뭘 한다. 그걸 또 숨기, 그걸 장면합니다.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하나님한테 오고 바알까지 오를 거 없이 동네에서 요만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그걸 해라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것에 그들이 굴복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버려. 이렇게 일곱 가지의 결정적인 신앙적 잘못.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악한 이 종교 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하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에게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전과 이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행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 바로 이 땅에서 떠나 도돌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거룩성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만약 다윗에게 한 다윗과의 언약을 네가 만약 지킨다면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여기에 거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제사한다면은,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명했던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은 너의 발이 바로 이 땅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라고 되면 이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아요. 누구의 배임을 받아? 므낫세의 괴임을 받아.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갔다. 괴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악을 행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지도자의 괴임에 그걸 거부를 해야 돼. 아유, 지도자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야 될 텐데 왕이 잘못한다고 똑같이 거기 가서 괴임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족속보다 더 심했다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쫓아낸 더럽다고 하나님이 가증스러 가나안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주는데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아, 참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릴까? 10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중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다. 자, 유다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해서 유다로 하여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는데 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가 택해서 너를 애굽에서 내려놓을 때 나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었는데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에다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겸비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무서워 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보다도 옛날 그들이 하는 산당에서 제사 내던 가나안의 산당 제사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는 것이.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선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겠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 이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내리고 유다에도 내린다. 예루살렘에 내린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전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건 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있지 않겠다. 그 다음에 유다를 떠나. 유다를 갔다가 어떻게 해? 유다를 이제 재앙을 냅니다. 유다는 뭐 나라의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같이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하고 나의 관계는 끝이다.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런 일을 말씀합니다. 이 유다 왕국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내리냐. 그 재앙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그가 어떻게 돼요? 막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두렵게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이제 견디시지 못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시키겠는 그 멸망시키는 그 소리가 온 이방 사람들이 들으면 그 귀에 죄송해요. 울릴 정도로 야, 쪽팔려 진짜. 이게 너무 쪽팔리는데 쪽팔린 것보다 더한 거지. 심각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자, 두 귀가 막 울리는 건 좋은데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푼다. 야, 사마리아를 재던 줄이 있다. 여기도 재던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추가 있다. 그러니까 재는 줄하고 다림 추가 있다. 재는 줄이란 뭐냐면 규격을, 크기를, 범위를 이렇게 재는 자란 말이죠. 추라는 건 이렇게 뭐 밑에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게 똑바른 거 아니라 다랑다랑 돼가지고 다림을 해서 이 벽이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 똑바로 올라가지고 요걸 대기 위해서 세워놓는 줄이에요. 밑에 줄을 다 요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는 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건지 반듯하고 바른 것인지 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다림줄은 요게 똑바로 서 있는지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는 건데 사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얘네들 사마리아는 그 성이 자로 재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완전히 틀렸다. 틀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추로 이걸 재보니까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악에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대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바꾸어 말하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한다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망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한테 잘못된 것을 선언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바로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있는 내탐구 무기고 군비 뭐 전부 다 보여져가지고 바벨론 나이금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마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들어와서 없애버린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야, 이 성경 말씀으로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릇을 씻어 엎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릇을 잘 씻어서 아주 예쁘게 잘 쌓아놓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릇을 씻어 엎어놓는다. 그릇이라는 게 밥을 먹었든지 뭘 담았는데 그것을 씻는데 어떻게 씻나요? 아주 깨끗하게 씻죠. 그래가지고 이걸 엎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시키는 게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없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국문학을 전공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름답게 하죠. 자, 귀의 쟁쟁 그 다음에 다림추 재는 줄 그 다음에 뭐죠? 그릇. 자, 여러분 그릇 씻으면서 꼭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씻어주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지 말고 좀 남겨두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죠. 드디어.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죠. 14절 한번 같이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떤 건가 14절에 남아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유다 왕국의 멸망 그 모습을 14절에 기록해 놨는데, 멸망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막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나의 기업이라는 건 나,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서 남은 자를 그냥 없애는 것도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두시겠다 했는데 남은 자를 어떻게 버려버려. 깨끗하게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 원수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모든 대적이 저들을 노략하고 겁탈한다. 이렇게 돼있어.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있어. 이것이 바로 누가 당할 일이라고? 유다가 그렇게 된다. 오늘날 만약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개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참음의 한계가 있다. 지금 그것을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심각한 문제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니까 잘못해도 봐주겠지. 심판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기다림에는 봐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참고 견디시지만 심판하는 그 순간에는 사랑이 필요 없고 공의가 있어요. 잘못은 잘못한다. 벌을 내리시는 거지. 그때도 사랑해서 잘못해도 봐줄 거야. 그런 걸 보고 뇌물받고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가 이미 꼭대기까지 차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내리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해필은 이때로예요? 히스기야처럼 좋은 왕도 있었잖아요. 다윗과 한 약속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오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고 우리가 전 세계로 교회를 해서 전도 얼마나 하고 성교, 여름 되면 성교 때문에 비행기 한번 꽉 차고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이럴 정도로 성교 하잖아요. 연말만 되면 칸타 타고 무슨 메시아고 뭐 해서 좋은 음악당은 다 차잖아. 교회 때문에 찬양하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온 땅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유다를 이렇게 멸망을 시킬까요? 재앙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재앙을 왜 내릴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잘 읽고 뜻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가에서 김가까지? 이게 여러분 15절, 16절 재앙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재앙을 내리는지 알겠니? 하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모르면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 괜찮아. 이게 이유를 자체가 하나는 거예요. 본문 뭐라? 이는 내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들부터 애굽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열조, 열조라는 게 그 열두 지파가 같이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 거의 연도로 따지면은 한 800, 700년 정도 됐나요?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430년에 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고 43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어내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평가하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 너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나의 복기에 악을 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너희는 좋은 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이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그들이 그 나올 때서부터 조상 때부터 지금 오늘 이 벌을 내리는 순간까지 전부 내 노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곧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인류의 죄를 좀 말씀하고 타락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또는 선하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붙여있는 선하다고 하나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의 복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끝! 여기까지. 심판을 하시겠다. 심판 진짜 하실까? 안 하실까? 심판을 하시죠. 못해서 나서 한 60년 지나면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고. 이걸 갖다가 또 제가 현대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쪽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가에서 저가로 이 거리에서 저거리 이 스트릿에서 저 스트릿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뭐 전부 죽은 사람 피로 가득 차있다. 야 실제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위경에 보면 이사야의 죽음과 승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위경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까지 있고 므낫세 때 죽습니다. 근데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위경에 보면. 근데 이 요세푸스나 또 고대 우리 교부들 터툴리안 또는 뭐 자스틴 이런 교부들이 기록에 보면은 이사야의 죽음의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1. 목이 베어서 죽었다. 팔이 잘려 죽었다. 다리가 잘려 죽었다. 뭐 잘 모르겠다. 뭐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를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를 산채로 큰 나무 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통에 딱 묶어놓고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죠? 통 안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톱으로 잘랐어.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의 몸이 반통이 나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나오고 누구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박해받는 사람이 칼에 찔려지고 불에 타서 죽이고 막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37절에 보면 톱에 키워서 죽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성경을 다 뒤져봐도 톱에 가서 죽였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사야 그게 그랬다고. 잔인하죠. 누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죠. 그냥 피가 막 흥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아니 남들은 한 2년만 하고 1년만 하고 왕에서 쫓겨났는데 몇 년을 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잘못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 나 좀 게을러서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성경 안 읽을 거야. 나는 좀 죄를 질 거야.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보고 히스기야에 전부 그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므낫세는 멸망당하고 맞죠. 근데 열왕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므낫세가 이제 끝나버리고 하는데 역대하 33장에 가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성경이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는 유다 왕국에 대해 왕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소위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서 사관이 유다 왕국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의 편파적인 조금 우호적인 기록을 많이 쓰고 열왕기상하는 아주 시니컬하게 잘못을 그대로 지적해버리고 많은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역대하 33장에 가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33장에 가면 그런 일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 가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앗수르의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몸을 꽂고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이 므낫세가 끌려가요. 근데 열왕기에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거기 붙잡혀갔는데 므낫세가 자신의 잘못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죽을 정도에서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회개를.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어떻게 돌로 끌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와가지고 그때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을 막 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단을 갖다가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감사 제사도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라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산당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악한 마음으로 비록 역대하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가장 악한 그러니까 이 유다 왕에서 악한 왕을 둘을 내라면은 할아버지인 아하스와 손자인 므낫세 요 가운데 누가 있다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아들은 악하고 가운데가 여러분들 가운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그런데 역사는 악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므낫세의 회개가 잘못된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여 잘못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무슨 죄를 정케 했는지 제가 한 번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여러분 무슨 죄 죄를 했어요? 그럼 예? 아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는데 자기 죄를 느끼면서 나는 그런 기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래요. 가끔가다 주님 용서해 그러면서 그때마다 뜨끔뜨끔해 뭘 내가 지금 주님께 정말 나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의 죄를 뭘로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3요소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고 잘못된다. 우리가 인간들은 본래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의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갚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너는 이제 의로운 거야 하고 재판장이 그렇게 평가를 해준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죄성에서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았어야 돼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돌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머리로만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자기 몸, 이 육체가 죄에 길어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들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나 모든 것 생각이나 내 행동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옛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근데 옛날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회개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돌아서는 거. 두 번째는 돌아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 가지고 목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놓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호사가 회개가 되는 두 번째 요소.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문화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들을 자꾸 살려줬으니까 잘못했다고. 야야야, 예배 똑바로 들어. 상당없어. 상당은 있어요. 그들이 제사,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야, 그럴듯한 것 같은데, 상당도 들어있고, 다 반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회개가 잘못됐다고.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회개를 하자면 전부 그렇다. 회개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돼. 우리를 권력을 해야 돼. 택하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 그러면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돼. 이것이 순서예요. 믿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뭐가 돼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의롭게 돼. 그때부터 우리가 의롭게 돼.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때서부터 자녀도 되고, 이제 그때부터 선한 자녀도 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회개를 하려면 우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아멘은 뭐, 진짜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야? 정말 교회가 오늘날 이런 것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말이죠, 듣기 싫고 골치 아픈 걸 듣기 싫어해요. 또 그렇게 아주 절절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철저히 저희가 마음에 죽여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 걸 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찔림을 받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 예수 믿으면서 맨날 찔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찔려요. 예수를 믿었더니 기뻐하셨어요. 이게 가짜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상을 쓸 수가 없어요. 불쾌할 수가 없어요. 힘들 수가 없어요. 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평강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 이런 걸 아는데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가짜로 억지로 짜져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평강을 누리니까 얼마나 예수님보다 나 평안하다는 사람 한 번도 없고, 진짜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찔러주지 않아요. 우린 찔러지기가 싫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아, 나 좀 편하고 좋은데, 나하고 안 맞아, 저 교회는. 좀 편하고 좋은데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축복, 사업의 번영, 건강, 아, 좀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뭐 고생하다가 성공한 이런 스토리, 추진수가 1년에 100만 달러 받다가 지금 2천만 불 받는데 이런 좀 성공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럼 축복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축복받는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축복인데, 그런데도 축복받는 얘기를, 그러니까 가짜에 우리가 취해서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바로 이게 회개가 잘못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렇게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십자가에 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 합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합쳐지나요? 죽으신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합쳐?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시려면 성령께서 입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래요.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보혜사고 인도를 안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은 예수님만 들어보려고 자기 밖에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 되죠. 내 아버지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그 예수를 내가 모시는 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 회개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는 사람은 그 회개는 내가 보기엔 뇌물 살짝 주고 살짝 올려받는 이런 거예요. 가짜로 받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후이 상을 눌러 꽉꽉꽉 눌러가 축복하실 테니까 자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손이 막 회개가 되는 것 같아. 몸이 떨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생각의 변화, 몸 행동의 변화,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 회개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서 죄를 한다는 게, 그건 뭐 그냥 성령께서 너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성령께서 나라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회개한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딱 듣면 나 회개했어요. 야, 내가 보기엔 그런 회개 좀 받는 어떤 기술 좀 나도 전수받고 싶어. 어디서 받는데? 말씀이 아닌 것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줄 다림추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변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뭘로 돼야 된다? 말씀으로 돼. 바로 므낫세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므낫세는 근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아주 회개를 했다는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드디어 마지막에 보니까 죽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딱 2년 왕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 자, 아몬이 뭘, 21, 22 한번 읽어볼게요. 21, 22 아몬이 한 것, 시작.
아몬이 진라 한 것이 여호와의 아멘을 하되,
21절
그 주의 행한 모든
일로 행하여 그 주의 성기적성을 성격하여 22절 그 열제 행한 여호와를 버리고 일로 행치 아니하여. 예, 아, 이 아들이 아모니인데 이 므낫세 아들이 아모니 했던 것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아멘하겠어.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또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경배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자신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23절에 어떻게 되냐?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아몬은, 아들 아몬은 2년 겨우 하고 나서 악을 제대로 꿈도 못 펴보고 그런 그냥 반역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와 아들 아몬 토탈 몇 년? 57년간의 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아몬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해서 그 아몬을 죽인 그 반역자들을 백성들이 찾아 다시 죽여버려요. 너희들이 어떻게 왕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따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아라는 왕이 생겨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유다를 갱신해요. 어쩌면 유다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이 요시아예요. 그러나 지는 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요시아가 개혁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자, 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